당신이 만약에 절대 권력을 가진 통치자라고 한번 상상해 보시죠.
네, 아주 달콤하면서도 무서운 상상이네요. 버튼 하나면 막 반대파를 감옥에 보낼 수도 있고 말이죠.
맞아요. 언론은 매일 당신을 찬양하는 기사만 막 쏟아내고요. 겉보기엔 세상에서 가장 안전하고 반역한 사람 같잖아요.
겉보기엔 확실히 그렇죠. 모든 걸다 통제하니까요.
근데 통계적으로 보면요. 당신은 거리에서 시위하는 수백만 명의 군중보다 매일 아침 당신에게 커피를 타주는 측근 혹은 당신의 군대를 지휘하는 장군에게 목숨을 잃을 확률이 훨씬 더 높다고 합니다.
아, 가장 가까운 사람들이 가장 위험하다는 거네요.
그러니까요. 절대 권력을 가졌는데 왜 가장 가까운 사람을 두려워해야 할까요? 오늘 지적갈증을 채우기 위해 찾아온 당신을 환영합니다. 오늘의 심층 분석은 우리가 영화나 미디어에서 그 절대 악당 한 명의 이야기로만 소비했던 주제, 바로 독재의 진짜 뒷모습을 펼쳐보려고 합니다.
네, 우리가 흔히 떠오르는 독재자의 이미지는 사실 지나치게 낭만적이거나 좀 만화적이죠. 막 번쩍이는 훈장을 달고 거대한 책상에 앉아서 모든 것을 쥐락펴락하는 그런 모습 말입니다.
네네, 영화에 자주 나오는 전형적인 빌런의 모습이죠.
맞습니다. 오늘 당신과 함께 해부해 볼 자료는 2026년 8월 9일에 발표된 그 독재 권력 통제 유지와 변화의 정치학이라는 방대한 학술 보고서입니다.
코리아 베스트와 디 아메리칸 뉴스페이퍼가 공동으로 분석한 자료죠.
네, 그렇습니다. 이 자료를 관통하는 이번 딥다이브의 미션은 아주 분명해요. 독재라는 게 그저 미치광이 한 명이 일탈이 아니라 치밀하고 정교하게 설계된 일종의 권력 유지기계라는 사실을 뜯어보는 겁니다.
아, 기계 장치처럼요?
그렇죠. 그 내부의 톱니바퀴들이 도대체 어떻게 맞물려 돌아가는지 확인하는 게 오늘의 목표입니다.
자, 이것부터 한번 풀어볼까요? 우리가 보통 독재자를 부를 때 쓰는 영단어가 딕테이터잖아요. 이게 고대 로마에서 유래했다는 건꽤 알려진 사실인데, 제가 보고서를 읽다 보니까 완전히 잘못 알고 있던 부분이 있더라고요.
오, 어떤 부분이었나요?
저는 이제 로마 시대의 독재자나 현대의 독재자가 뭐랄까 권력을 자기 마음대로 남용한다는 점에서는 유전자가 아예 같을 거라고 생각했거든요. 근데 그게 아니더군요.
네, 사실 그 오해부터 바로잡는 게 출발점입니다. 로마 공화정의 딕테이터는 국가적 위기, 예를 들어서 막 외적이 침입했을 때 원로원이 합법적으로 임명한 임시 비상 집정관이었어요.
합법적인 비상 스위치 같은 거였네요.
정확합니다. 오히려 공화정을 지키기 위한 제도였죠. 전쟁이라는 특정 과업이 다 끝나면 스스로 권력을 내려놓고 농장으로 돌아가는 게그 당시의 미덕이자 규칙이었습니다.
아, 지금의 독재랑은 완전히 다르네요.
그렇죠. 현대 정치학에서 정의하는 독재는 통치자의 숫자나 개인의 성향 문제가 아닙니다. 핵심은 경쟁과 책임성이 구조적으로 거세되어 있는가, 바로 이 부분입니다.
아, 그러니까 지도자를 합법적으로 견제할 사법부나 언론, 그리고 선거를 통한 정권 교체 가능성 자체가 시스템적으로 차단되어 있다는 뜻이군요.
네, 한 사람의 인성 문제가 아니라 구조의 결함이라는 거죠.
그렇다면 여기서 아주 중요한 논리적 결론이 하나 나옵니다. 아무리 강력한 독재자라도 국가라는 이 거대한 시스템을 혼자 다스릴 순 없다는 거잖아요. 제가 보고서에서 아주 흥미로운 개념을 하나 발견했는데, 바로 지배연합이라는 단어였어요.
아, 네. 지배연합. 현대 독재 체제를 이해하는 가장 중요한 열쇠죠. 독재자는 결코 진공 상태에서 혼자 군림하는 게 아닙니다. 군부의 수뇌부, 집권당의 핵심 간부, 고위 관료, 정보기관 수장, 그리고 뒤에서 자금을 대는 경제 엘리트들까지.
그 거대한 네트워크들이 다 얽혀 있는 거네요.
네, 이들이 하나의 네트워크로 얽혀서 독재자를 떠받치는 기둥 역할을 하는 겁니다.
저는 이 부분을 읽으면서 겉으로는 되게 화려해 보이는데 밑동을 하나 빼면 언제 무너질지 모르는 젠가 게임이 막 떠올랐어요.
오, 젠가 뷰 좋네요. 아주 위태로운 상태죠.
아니면 막 절대적인 권한을 가진 척 큰소리치지만 실적을 못 내면 부사장이나 이사회한테 언제 쫓겨날지 몰라 전전긍긍하는 위기의 CEO 같기도 하고요. 근데 솔직히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하나 있습니다.
어떤 게 궁금하신가요?
아니, 이미 경찰이랑 군대를 다 장악했잖아요. 그런데 왜 대중의 반란만큼이나 자기 곁에 있는 그 지배연합의 배신을 두려워하는 거죠? 어차피 다 자기 부하들인데.
여기서 흥미로운 점은 독재자가 실제로 마주하는 전쟁터의 지형입니다. 권위주의 체제 연구들을 깊이 들여다보면요. 독재자는 항상 두 개의 전선에서 동시에 싸우고 있거든요.
아, 두 개의 전선이요?
네. 첫 번째는 대중의 불만과 반란을 짓누르는 이른바 통제 문제고요. 두 번째는 자신을 권좌에 앉혀준 엘리트들과 이익을 나누는 권력 분점 문제입니다.
아, 그러니까 대중을 억압하려면 필수적으로 군대나 비밀경찰 같은 폭력기구에 힘을 실어줘야만 하는데.
그렇죠. 그 칼을 측근들에게 쥐어줘야만 하는 딜레마가 생기는 겁니다. 그 칼이 너무 날카로워지는 순간 그 칼끝이 언제 자신을 향할지 모른다는 공포가 생기는 거죠.
와, 무기와 정소를 독점한 측근들이 마음만 먹으면 독재자를 권좌에서 끌어내릴 수 있는 유일하고도 가장 위협적인 존재가 된다는 거네요.
정확히 그 지점입니다. 그래서 독재자의 진짜 실력은 막 슈퍼맨처럼 혼자 다 때려잡는 능력이 아니에요. 이 핵심 엘리트들이 서로를 끝없이 의심하고 감시하게 만들어서 감히 반란을 모의하지 못하도록 묶어두는 고도의 인질극을 관리하는 능력에 가깝죠.
진짜 피말리는 끝없는 눈치 게임이군요. 자, 그렇다면 대중의 반란을 막으면서 동시에 특근들도 관리해야 하는 이 복잡한 시스템을 도대체 어떻게 굴어가게 만드는 걸까요? 예전 역사책이나 영화 보면 심야에 막 탱크 몰고 와서 방송국 장악하고 그러잖아요. 요즘은 그런 노골적인 쿠데타는 잘 안 보이지 않나요?
네, 탱크와 군화 발소리로 대변되던 시대는 사실상 지나갔습니다. 요즘 현대 권위주의 트렌드는 아주 점진적이고 교묘한 독재화입니다.
점진적인 독재화요? 어떻게 하는 건데요?
제도의 외관, 그러니까 겉모습은 멀쩡히 살려둔 채로 내부의 작동 방식만 자신들에게 유리하게 피틀어보려는 거죠. 이번 보고서는 현대 독재 정권이 안정을 유지하는 비결을 3C 더하기 L 모델로 설명을 하는데요.
아, 3C 플러스 L, 그게 뭔가요?
강압, 회유, 그리고 정당화라는 세 개의 축입니다.
강압이나 회유는 직관적으로 바로 이해가 됩니다. 반대파를 감옥에 보내거나 측근들한테 막 돈과 권력을 떼어주는 그런 거겠죠. 그런데 정당화는 구체적으로 어떻게 작동하는 건가요?
정당화는 쉽게 말해서 우리가 통치해야만 하는 이유를 대중에게 납득시키는 스토리텔링입니다. 맹목적인 폭력만 계속 쓰면 비용이 너무 많이 들거든요.
아, 명분이 필요하다는 거군요.
네. 예를 들어서 나만이 외세의 위협에서 국가 안보를 지킬 수 있다. 혹은 우리의 통치 아래서 경제가 매년 8%씩 고속성장하고 있지 않느냐. 이런 성과를 내세우는 시기죠. 이 명분에 동의하는 대중이 많아질수록 물리적 강압에 들어가는 예산과 에너지를 획기적으로 줄일 수 있습니다.
여기서 정말 흥미로워지는 점은요. 그 강압과 정당화를 섞어서 쓰는 방식이더라고요. 보통 독재국가라고 하면 막 법도 없는 무법천지일 것 같잖아요. 그런데 자료를 보니까 현대의 독재자들은 법을 엄청나게 사랑합니다.
아, 이제 중요한 포인트를 짚으셨네요.
그러니까 법치주의가 아니라 법을 무기로 휘두르는 법을 통한 지배라는 거죠. 반대파를 제거할 때 몰래 암살하는 게 아니라 세무조사를 해서 횡령이나 탈세 같은 일반 형사범죄로 기소해버리잖아요. 헌법도 살아있고 법원도 열리지만 철저하게 기울어진 운동장에서 열리는 승부조작 게임인 셈이 아닌가요?
아주 예리한 지적입니다. 법을 권력의 도구로 사유화하는 거죠. 일반 범죄로 기소해버리면 반대파를 숭고한 정치적 순교자가 아니라 그냥 파렴치한 잡봉으로 깎아내릴 수 있거든요.
아, 정권의 도덕적 타격을 최소화하는 거군요. 치밀하네요, 진짜. 그런데 저는 이 대목에서 근본적인 의문이 하나 들었습니다. 법원도 장악하고 언론도 통제했다면 굳이 번거롭게 선거나 야당을 남겨둘 필요가 있나요?
굳이 선거를 하는 이유가 궁금하신 거군요.
네, 그냥 내일 당장 앞으로 선거는 폐지한다. 이렇게 발표해버리면 골치 아픈 야당도 안 봐도 되고 선거 비용도 아낄 텐데 왜 뻔한 결과가 나올 선거에 막대한 예산을 쏟아붓는 거죠?
이것을 더 큰 그림과 연결해보면요. 그들이 선거를 유지하는 이유가 결코 민주주의를 존중해서가 아님을 알 수 있습니다. 제니퍼 간디 같은 학자들의 최신 연구를 보면 현대 독재 체제에서 선거와 정당은 훌륭한 생존 도구로 쓰입니다.
생존 도구요? 어떻게 생존에 도움이 되나요?
첫째로 아주 값비싼 여론조사 역할을 합니다. 선거를 치러보면 지금 어느 지역에 불만이 쌓여 있는지, 야당의 자금력과 조직력이 어디까지 뻗어 있는지 정확한 데이터를 수집할 수 있거든요.
와, 억눌러놨던 반대파가 스스로 얼굴을 내밀게 만드는 거대한 정보 수집 장치군요.
맞습니다. 두 번째는 지배연합 내의 이권 분배와 회유입니다. 의회 의석이나 장관 자리 같은 달콤한 포상을 선거를 핑계로 합법적으로 나눠주는 거죠. 이 과정에서 잠재적인 반대파조차도 체제 내로 슬쩍 흡수해버립니다.
야당 유력 인사한테 자리 하나 주고 입을 막아버리는 거네요.
그렇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국제사회에 우리도 선거를 치르는 정상적인 민주국가다. 이런 외관을 제시해서 무역 제재나 외교적 고입을 피하는 방패막이로 쓰는 겁니다.
진짜 기가 막히네요. 좌파든 우파든 이데올로기에 상관없이 현대의 이런 경쟁적 권위주의는 야당의 출마는 허용하지만 국가 자원과 언론을 철저히 독점해서 반대파가 결코 이길 수 없게 만드는 아주 정교한 게임의 룰을 돌리고 있는 거군요.
네. 선거가 민주주의의 축제가 아니라 반대파의 목줄을 쥐고 측근들을 길들이는 정권의 스트레스 테스트라는 겁니다.
듣고 보니 시스템 자체는 정말 완벽해 보입니다. 막 엘리트들은 돈과 자리로 묶어두고 대중은 교묘한 법을 억누르고 선거를 통해 정보도 수집하고 가짜 정당성까지 얻어내니까요. 그런데 이렇게 흠잡을 데 없어 보이는 기계장치에도 결국 치명적인 설계 결함이 숨어 있다고요?
네, 인간이 만든 억압 시스템이 피할 수 없는 함정이 있습니다. 바로 독재자의 딜레마라는 개념입니다.
독재자의 딜레마요?
통제와 억압의 수위를 높일수록 아이러니하게도 독재자는 국가가 처한 진짜 현실로부터 완벽하게 눈이 멀어버리게 된다는 겁니다.
잠깐만요. 그 부분 좀 짚고 넘어가 볼까요? 반대하는 사람을 다 잡아넣었는데 왜 현실을 모르게 된다는 건지 언뜻 이해가 잘 안 가는데요.
상황을 한번 상상해 보시면 간단합니다. 통치자에게 나쁜 뉴스를 전하거나 정책의 실패를 지적하는 순간 바로 감옥에 가거나 숙청을 당하는 사회예요. 이런 상황에서 장관들이나 지방관리들이 지도자에게 진짜 통계자료나 날것의 민심을 있는 그대로 보고할 수 있을까요?
아, 절대 못하죠. 무조건 막 경제가 10% 성장했습니다. 영도자님의 정책이 대성공을 거두었습니다. 이렇게 통계를 다 조작해서 보고하겠네요.
바로 그겁니다.
이거는 마치 예스맨들만 가득 찬 최악의 기업 회의실 같잖아요. 제품에 치명적인 결함이 있는데 아무도 사장한테 말을 안 해서 결국 회사가 망해버리는 그런 상황이 국가적 규모로 벌어지는 거군요.
아주 적절한 비유입니다. 이 딜레마가 무서운 이유는요. 독재자가 시간이 지날수록 유능한 부하보다는 자신에게 맹목적으로 충성하는 사람만 곁에 두려워한다는 점입니다.
아, 능력 있는 엘리트는 언젠가 자신의 자리를 위협할 잠재적 경쟁자가 될 수 있으니까요.
네, 결국 국가 요직은 비전문적인 아부꾼들로만 채워지고요. 정책은 산으로 가는데 보고서에는 항상 성공 도장만 찍혀서 올라옵니다. 세상에서 가장 촘촘한 감시망을 가진 지도자가 자신이 다스리는 나라가 얼마나 병들어가는지 가장 모르는 정부의 블랙홀에 빠지게 되는 거죠.
완벽한 통제가 결국 자기 자신의 눈과 귀를 파괴해버리는 거군요. 근데 제가 보고서를 보면서 하나 더 궁금했던 게 있어요. 아까 말씀하신 그 지배 연합의 배신을 막기 위한 이른바 쿠데타 방지책이라는 것도 결국 비슷한 부작용을 낳는 것 같더라고요. 군대나 정보기관을 여러 개로 막 쪼개서 서로 감시하게 만든다는 건데 이게 왜 문제가 되는 건가요?
거기에는 조직론의 아주 흥미로운 메커니즘, 즉 조정 문제가 숨어 있습니다. 만약 군대가 하나로 완벽히 통합되어 있다면 장군들이 모여서 반란을 모의하기가 아주 쉽겠죠.
그렇겠죠. 지휘체계가 하나니까요.
그래서 독재자는 정규군, 대통령 친위대, 비밀경찰, 특수부대 등으로 지휘체계를 갈기갈기 찢어놓고 서로 반목하게 만듭니다. 이렇게 하면 각 부대 지휘관들은 누가 정권의 스파인지 알 수 없기 때문에 감히 반란을 공모하지 못하거든요.
아, 자기들끼리 싸우고 견제하느라 바빠서 위로 총구를 돌리지 못하게 만드는 거네요. 진짜 교활합니다.
네, 정치적인 생존 측면에서는 완벽한 전략이죠. 하지만 부작용이 끔찍합니다. 진짜 전쟁이 터지거나 대형 국가재난이 발생했을 때 이 조직들은 평소에 정모를 공유하지도 않았고 합동훈련도 하지 않았기 때문에 극도로 무능한 모습을 보일 수밖에 없습니다.
쿠데타를 막으려다가 국가 안보 시스템 자체를 망가뜨리는 꼴이네요. 맹목적인 충성만 요구하다가 정보에 단절을 낳고 쿠데타가 무서워 군대의 손발을 묶어버리는 모순. 결국 이 딜레마를 해결하기 위해 현대의 권위주의 정권들이 필사적으로 매달리고 있는 새로운 구명줄이 바로 기술이군요.
맞습니다.
저는 사실 보고서의 이 파트가 제일 섬뜩했습니다. 사람을 믿지 못하니까 이제는 기계와 데이터에 국가를 맡기는 디지털 권위주의 말입니다.
이 부분은 정말 현 인류에게 던지는 경고와도 같습니다. 예전처럼 시민들을 일일이 미행하고 도청하려면 엄청난 인력과 비용이 필요했잖아요. 하지만 지금은 그 감시의 비용이 거의 0에 수렴하고 있습니다.
맞아요. 스마트폰 통신 기록에 도심 곳곳의 안면인식 CCTV 그리고 방대한 데이터를 분석해서 누가 체제에 위협이 될지 미리 골라내는 AI 알고리즘까지 바야흐로 디지털 판옵티콘의 시대입니다.
네, 판옵티콘 구조가 디지털로 완벽히 구현된 거죠.
잠시만요. 판옵티콘이라고 하시면 영국의 철학자 제레미 벤담이 고안한 그 원형 감옥 구조를 말씀하시는 거죠? 중앙의 감시탑은 어두워서 안이 안 보이는데 주변의 감방은 환하게 비춰져 있는 그 무서운 감옥이요.
맞습니다. 판옵티콘의 핵심 메커니즘은 내가 감시당하고 있는지 아닌지 확신할 수 없다는 불확실성입니다. 수감자는 언제 간수의 시선이 자신을 향할지 모르기 때문에 결국 스스로 자신의 행동을 통제하고 검열하게 되거든요. 현대의 알고리즘과 데이터 감시는 이 판옵티콘을 감옥의 담장 밖으로 국가 전체로 확장해버렸습니다.
스스로 자기 검열을 하기 만든다는 게 정말 무섭네요.
게다가 과거처럼 인터넷 전체를 끊어버리거나 방송국을 무력으로 폐쇄하면 국제적 비난을 받겠죠. 그래서 요즘은 아주 미세하고 정밀한 검열을 선호합니다. 비판적인 콘텐츠가 퍼지면 인터넷 접속 속도를 은밀하게 늦추는 스로틀링 기술을 쓰거나 검색 결과의 알고리즘 순위를 뒤로 쑥 밀어버려서 사람들이 아예 찾아볼 수 없게 묻어버리는 겁니다.
와, 이건 정말 무슨 디스토피아 SF 소설을 현실로 옮겨놓은 것 같네요. 보고서에 인용된 데이터들도 이런 추세를 뒷받침하더라고요. V-DEM 2020년 보고서에 따르면 2025년 기준 민주화가 진행 중인 국가는 전 세계 18개에 불과하고요. 또 프리덤하우스 보고서는 전 세계의 자유가 무려 20년 연속으로 감소하고 있다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네, 수치가 아주 암울하죠.
그런데 여기서 한번 좀 삐딱하게 질문을 던져볼게요. 안면인식 카메라나 AI 데이터 분석 같은 기술들은 지금 우리가 사는 민주주의 국가에서도 범죄자를 잡거나 방역을 위해 아주 유용하게 쓰이잖아요. 그렇다면 기술 자체가 독재를 부르는 악마인 건가요?
아, 이건 아주 중요한 질문을 던지게 하죠.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기술 자체는 특정한 이념을 갖지 않은 그냥 백지 상태의 도구일 뿐입니다.
도구일 뿐이다.
네, 진짜 핵심 변수는 기술 그 자체가 아니라 그 데이터에 접근할 권한이 누구에게 집중되어 있는가, 그리고 그 권한을 통제하고 감시할 독립적인 기관이 살아있는가, 바로 이겁니다.
아, 결국 제도의 문제, 시스템의 문제라는 거군요. 민주주의 국가에서는 경찰이 개인의 위치를 추적하려면 영장도 받아야 하고 법원의 까다로운 심사도 거치지만 독재 국가에는 그런 브레이크가 아예 없으니까요.
그 차이가 결정적인 겁니다. 시민의 안전을 위해 수집된 생체 데이터와 금융 기록이 제도의 브레이크가 풀리는 순간 내일 당장 반대파의 숨통을 조이고 위치를 추적하는 정치적 표적화 도구로 전용되는 겁니다.
와, 소름 돋네요.
제도의 원래 목적이 권력에 의해 오염될 때 가장 혁신적인 기술은 가장 가혹한 억압의 무기로 돌변한다는 걸 잊지 말아야 합니다.
기술 발전이 결국 감시의 외주화와 자동화를 완성했다는 뜻이네요. 엘리트들을 돈으로 묶고 법을 무기로 쓰고 치명적인 딜레마를 AI로 덮어버린 완벽한 시스템. 듣기만 해도 진짜 숨이 턱 막힙니다. 그런데 아무리 강고해 보여도 결국 역사 속의 독재 정권들은 무너지잖아요. 그토록 완벽해 보이는 시스템을 끝내 붕괴시키는 진짜 방화쇠는 도대체 뭔가요? 미디어에서 우리가 흔히 보듯이 대중들이 광장으로 막 쏟아져 나오는 낭만적인 혁명인가요?
영화나 뉴스에서는 보통 수백만 명의 시민이 광장에 모여서 독재자의 동상을 끌어내리는 극적인 장면이 주로 기억되지만요. 데이터가 보여주는 현실은 조금 다릅니다.
다른가요?
체제 붕괴의 진정한 방화쇠는 대중의 봉기 이전에 지배연합 내부의 엘리트 분열에서 당겨지는 경우가 훨씬 많습니다.
내부의 분열이 먼저다.
네. 시위대에 발포하라는 명령을 군부가 거부하거나 혹은 정권의 미래가 불투명하다고 판단한 경제 엘리트들이 자금을 해외로 싹 빼돌리기 시작할 때, 즉 권력을 떠받치던 젠가의 밑동블록들이 흔들리는 순간 체제는 순식간에 붕괴버립니다.
밖에서 부는 바람이 아니라 안에서 부러지는 기둥이 진짜 치명타라는 거군요. 그런데 체제가 붕괴하는 모습을 보면요. 독재의 유형별로 결말이 다르게 나타난다고 들었어요. 어떤 독재자들은 상황이 나빠지면 순순히 비행기를 타고 망명하거나 권력을 넘기는데 어떤 사람들은 나라가 완전 잿더미가 될 때까지 결사항전을 하잖아요. 그 차이는 어디서 오는 건가요?
바바라게데스 같은 학자들의 연구가 그 차이의 비밀을 풀어주는데요. 먼저 군사정권의 경우를 보죠. 장교들에게 가장 중요한 이익은 군대라는 조직 그 자체의 보존입니다.
아, 군대 조직을 지키는 거요?
네. 따라서 민중의 저항이 거세지면 군 조직이 통째로 붕괴하는 것을 막기 위해 기꺼이 권력을 야당이나 민간에 이양하고 자신들은 본연의 임무인 병영으로 돌아가는 타협을 비교적 쉽게 선택합니다.
꼬 꼬리를 자르고 조직을 살리는 거네요?
맞습니다. 하지만 권력이 한 사람에게 고도로 집중된 1인 개인 독재의 경우는 궤적이 완전히 다릅니다. 이들에게 권력을 잃는다는 것은 단순히 그냥 자리에서 물러나는 실직이 아니에요.
그럼 뭐죠?
자신과 가족의 생명이 위협받고 평생 모은 재산이 몰수되며 끔찍한 형사 처벌을 받는 것을 의미하죠. 이른바 퇴장의 딜레마에 완전히 갇히게 되는 겁니다.
아, 제가 예전에 본 영화에 나오는 판돈이 어마어마한 불법 포커판이 생각나네요. 이 포커판은 칩을 다 잃고 자리에서 일어나는 순간 곧바로 등 뒤에서 총을 맞는 규칙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플레이어는 어떻게든 게임을 끝내지 않으려고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겠죠. 자기가 살기 위해 카지노 전체에 불을 지른 한이 있더라도요. 궁지에 몰린 쥐가 나갈 문이 없으니까 방 전체를 부수면서까지 싸울 수밖에 없다는 거네요.
아주 정확하고 무서운 비유입니다. 판돈이 목숨 그 자체니까요. 바로 그 지점에서 아주 현실적이고 뼈아픈 정치적 딜레마가 발생하게 됩니다.
어떤 딜레마죠?
과거의 끔찍한 인권 침해를 낱낱이 처벌하는 정의 구현과 더 이상의 무고한 희생을 막고 권력을 넘겨받는 평화적 이양 사이의 충돌입니다. 독재자에게 100% 면책 특권을 보장하면 사법적 정의가 훼손되지만 자비 없는 처벌만을 예고하면 독재자는 탈출구가 아예 없다고 느끼고 내전이나 무자비한 학살을 불사하며 끝까지 버티게 되니까요.
아, 딜레마네요, 정말.
네, 현실 정치는 이 두 가치의 팽팽한 긴장 속에서 피눈물 나는 타협점을 찾아온 역사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모든 게 무슨 의미일까요? 오늘 우리는 독재라는 것이 단순히 미친 악당 한 명의 개인기가 아니라 조직, 자원, 법률, 정보, 그리고 첨단 기술이 톱니바퀴처럼 맞물려 돌아가는 치밀한 권력 유지 시스템이라는 것을 낱낱이 해부해봤습니다. 지금 이 방송을 듣고 계신 당신은 에이, 이건 먼 나라의 뻔한 역사책 이야기 아니야? 라고 생각하실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독재가 작동하는 기계장치라는 것을 이해하는 순간 우리의 시야는 완전히 달라집니다. 독재는 어느 날 갑자기 하늘에서 뚝 떨어지지 않거든요. 우리가 속한 사회 혹은 작은 조직 내에서조차 독립적인 견제기관이 효율성이나 법의 이름으로 하나둘씩 무력화될 때,
네네,
능력이 아닌 맹목적인 충성만이 인사의 유일한 기준이 될 때, 이것이 바로 단순한 조직의 위기가 아니라 독재화로 향하는 조기경보 지표임을 알아채는 통찰력을 갖게 되는 것이죠.
마지막으로 청취자 당신에게 조금은 서늘한 새로운 질문 하나를 던지며 마무리하고 싶습니다. 오늘 살펴본 것처럼 과거의 독재자들은 권력을 유지하기 위해 군부와 측근들로 구성된 지배연합을 만들어서 대중의 정보를 억압하고 통제했습니다. 그렇다면 한번 상상해 보시죠. 우리가 매일 누르는 좋아요, 검색 기록, 이동 동선, 이 모든 데이터를 독점하고 우리가 무엇을 보고 들을지 알고리즘으로 결정하는 거대한 테크 기업들이 나타난다면 어떻게 될까요? 선출되지 않는 이 데이터 독점 기업들이 국가 이상의 통제력을 쥐고 미래의 새로운 지배 연합으로 군림하게 되는 것은 아닐까요? 독재자라는 뚜렷한 얼굴의 악당은 사라졌지만 오히려 거대 기업이나 알고리즘 그 자체가 우리의 선택을 조종하는 얼굴 없는 독재 인프라가 우리 곁에 이미 구축되고 있는 건 아닌지 한 번쯤 주변을 돌아봐야 할 때입니다. 넘쳐나는 정보 속에서도 깊이 있는 알을 통해 세상의 이면을 읽어내신 당신의 소중한 시간을 존중합니다. 다음 심층 분석에서 당신의 뇌리를 때릴 또 다른 날카로운 시각과 함께 돌아오겠습니다. 지금까지 더 딥다이브였습니다.